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약 600km로 SLBM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 1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성균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측은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6일 민간인 50명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50명이 아조우스탈에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아조우스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 안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수백 명이 여전히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힌 이들을 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1억 5천만 달러 안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포병, 군수품, 레이더와 다른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38억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발표로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거의 소진했다며 의회는 전쟁터와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한 예산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33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6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동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루마니아 미하일 코가니체니아누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미군 1,600명이 주둔 중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특히 장병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대화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7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정부, 미국 대사관 직원, 구호단체 요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다음으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문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어머니 날이 5월 8일로 같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5월의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기념하기 때문에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집안의 어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한국의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어서 올해는 이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날에 어머니, 어버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은 평소 존경하던 시인 아돌프 헤이독이 어머니에 대해서 쓴 시의 식구에 가곡의 선율을 붙여서 깊은 사랑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고요.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와 제프리 타테가 이끄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가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제프리 타테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아주 오래전 옛일이지만 어머니 눈가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칩니다. 구절구절 아름다운 노래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 추억 속 보물 같은 눈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은 따뜻함, 고마움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매섭기도 하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어느새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또 고맙다고 전할 길이 없어서 애잔해지는 것이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시인 아돌프 헤이독이 쓴 고백의 말에 안토닌 드보르작의 감상과 또 소프라노의 깊은 목소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곡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요제프 프란츠 카를 라너의 돈바허 랜들러 듣겠습니다. 라너는 당시 빈 음악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황실의 무도회 감독이었답니다. 왈츠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인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함께 19세기 중반 빈의 왈츠를 정립시킨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남겨놓은 왈츠곡만 110개가 넘고요.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고지대 산골마을에서 이용했던 이 세 박자 춤곡인 랜들러만 25곡입니다. 그리고 폴카, 행진곡 등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 200개가 넘는 아주 다작의 작곡가입니다. 자, 라너의 작품 가운데서 돈바허 랜들러 작품 번호 9번입니다. 알렉산더 슈나이더 오중주단의 연주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4번 B장조 작품 번호 11 거리의 노래라는 뜻의 가젠하우어 이어서 듣겠습니다. 1797년 베토벤 27살 때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아노 3중주라고 하면 흔히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의 합주를 말하는데요. 베토벤은 이 곡을 작곡할 때부터 바이올린 대신에 클라리넷 연주를 넣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아마도 이 클라리넷 연주가와의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요즘은 원본 악보에 그 클라리넷 파트를 바이올린이 대신하는 피아노 3중주곡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던 의도대로 클라리넷이 들어간 피아노 3중주 4번 작품 번호 11 가젠하우어 들어보겠습니다. 가젠하우어는 독일어로 거리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당시 빈 거리에 사람들이 즐겨 불렀다는 그 선율을 담은 곡이어서 가젠하우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빠르게 활기 있게입니다. 피아노에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에마누엘 렉스, 첼로는 대만계 미국 첼리스트 요요마, 그리고 클라리넷은 미국의 연주자 리처드 스톨츠만입니다. 1993년, 벌써 30년 가까이 된 영화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 네 가족의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양한 사연으로 고생하고 천대받았던 여성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중국 땅을 떠났던 1940년대 미국에 정착한 중국 여성들과 그들이 미국에서 낳아서 기른 4명의 딸, 8명의 모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작가 에이미 텐의 소설 조일러 클럽이 원작으로 할리우드의 이름난 감독이자 제작자인 올리버 스톤이 기획하고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한 중국인 감독 웨인 왕이 연출한 영화 조일러 클럽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클래식 서양의 고전음악이 흐르는 영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는 곧 중국으로 가는 네 딸 중에 한 사람인 준을 위한 송별회에서 시작합니다. 준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마장모인 조일러 클럽에 함께했던 수유안의 딸인데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전쟁 중에 쌍둥이 딸을 데리고 피란 가다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었던 쌍둥이가 중국에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고 돌아가신 엄마 수유안을 대신해 언니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갈 참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여느 때처럼 마작을 하면서 옛날 중국에서 살았던 얘기, 미국에서 딸들을 키우며 좋았던 얘기, 키우면서 어려웠던 얘기들을 회상합니다. 각자의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체스 대회에 내보내는 등 최고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과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주눅이 들거나 반항하기 일쑤였던 딸들과의 어려운 시간도 떠올리는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팔려가듯 시집갔던 사연, 부자에게 몸을 뺏기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내주고도 첩으로 살아했던 엄마가 목숨을 던지면서 딸만은 인간답게 살기를 바랐다는 사연, 또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다가 아들을 잃고 미국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업보를 이어가는 듯한 닮은 꼴의 삶을 살고 있는 딸들에게 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지, 참고만 살지 말아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말하고 표현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일깨워줍니다. 중국에서 온 엄마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딸들 사이에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요. 하지만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가 눈물과 웃음으로 공감하게 합니다. 쌍둥이 언니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한 준은 부두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번에, 한눈에 어머니와 꼭 닮은 중년 여성들과 상봉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조일러 클럽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 번호 299의 2악장 안단테입니다. 주인공 중에 한 딸이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는 장면인데요. 정원에서 열린 파티에서 이 음악이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스위스의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우드, 프랑스의 하프 연주가 마리제르 랑라메와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활동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독주곡 카프리스 24번 A단조 작품 번호 1-24를 오늘은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곡은 프랑스 음악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A단조 작품 번호 28입니다. 1863년 작품이고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스트로 꼽혔던 스페인의 음악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위해서 생상스가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라사테의 독주로 세상에 선보였던 곡입니다. 작곡가인 생상스의 나라 프랑스적 느낌으로 시작해서 우한 론도 충곡으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밝은 연주곡입니다. 피에로 감바가 이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루지에로 리스의 연주입니다. 오늘 고전음악 클래식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독일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국민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유쾌한 파리제입니다. 오늘은 극 속에 흘렀던 뱃노래를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